우리 오늘 보실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였으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이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드디어 우리 구약의 제사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 속건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 초반부터 속죄제에 대하여서 나누면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에 대한 제사라는 서로의 유사한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성전을 씻는 측면에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이고 또 속건제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고의성 또 심각성이라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갚는 제사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훨씬 더 쉽게 도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성전을 씻는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그 심각성에 따라서 뿌리거나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고 오늘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죄로 인한 문제점들,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갚는 성격의 제사다. 자, 속건제에는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었냐면요. 특이하게도 수양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속건제에는 수양만 드릴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속죄제에는요. 수양 빼고 나머지 것들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속죄제에는 숫송아지, 암염소, 수염소, 그 다음 암양, 또 비둘기 이런 것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양 빼고 나머지는 다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설명된 속건제는 오직 수양으로만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볼 때에 아, 이것이 엄연히 다른 제사였구나. 비슷한 점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 같았는데 제물을 보니까 분명히 다른 측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의 형태에 대하여서 쭉 배워왔는데요. 드리는 방법, 제물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제물이나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유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 분명히 다른 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비슷한 점들도 있고 차이점들도 있지만 비슷한 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사를 통하여서 뜻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각각 다르면서도 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제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의 측면으로 살펴볼 때에 예배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고 복잡해 보이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하나님의 뜻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명령된 것처럼 예배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뭉뚱그려지거나 의미가 축소되거나 짬뽕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구약의 제사의 형태,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러나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제사의 형태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뭉뚱그려지거나 짬뽕되거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드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속건제도 역시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로 바칠 동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수양만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떼 중에 수양을 데리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시간부터 매 시간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패밀리 멤버의 어떤 대표가 패밀리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수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처럼 그 피를 뿌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단 밑에 쏟아버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피 말고 기름과 그 모든 이 제물, 짐승의 부분들을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릴 수 있었던 소제하고 오늘 본문의 속건제, 여기에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속건제, 이 예배, 이 제사는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 드려야 했는가?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편 살펴보십시오. 15절 보시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부주의했을 경우, 잘못 행하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그릇 범과 하다, 잘못 저지른 경우, 부주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어떤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약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거룩한 것들이 무엇인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된 것들 중에 제가 속건제와 관련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특별히 2절부터 13절 보시면, 여기 여호와의 거룩한 것들 중에 잘못 행하여서, 부주의하여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된 구절이 한 구절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만 먹도록 주어진 성물, 그것을 먹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그 성물에 5분의 2를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말씀이 기록된 것을 레위기 22장 1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자,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하여서 제사를 위하여서 바쳐진 그 성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사장에게 먹도록 주어진 성물 그것을 모르고 잘못 먹었을 경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또 어떤 것들을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뒤로 레위기 27장에도 넘어가시면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짐승이나 집, 땅, 또 십일조 이러한 것들도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이런 어떤 것들,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무르거나 취소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드린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되찾는 값을 치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13절 보시니까요.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27장 19절에 보시니까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가 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 바치기로 한 어떤 것, 그것이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게 된 경우에도 드린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서 되찾는 값을 치르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대체로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주의함,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원래 값어치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갚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값어치의 추가적인 5분의 1을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성물의 것, 하나님 바쳐진 것들을 제가 부주의하여 잘못하여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피해를 갚는 이 제사의 성격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어긴 경우 이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어길 당시에도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어겼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뭐를 잘못했는지 모를 경우 그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단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지우고 나서도 죄에 대하여서 아무런 리스폰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에도 속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나서 잘못인지도 몰랐고 지나가고 나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인 것입니다. 비의도적인 잘못도 죄지만 그것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가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하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6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좀 앞의 경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한 경우 그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6장 2절 3절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약탈한다거나 맡겨놓은 것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경우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하거나 맡겨놓은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어떤 범죄, 그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그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갚아야 했다. 맹세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수표를 참 잘 던집니다. 언제 한번 저녁 식사나 하지 뭐 도대체 언제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언제라는 개념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것을 특정하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점심을 같이 하자. 뭐 일주일 이내에 어느 요일에 뭐 커피를 마시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언제 한번 또 보지 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 맹세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어떤 범죄나 이런 것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것을 훔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제가 그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진술뿐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증언이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 망령되이 죄를 숨기는 데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부주의하고 잘못 행한 경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르고 어기고 나서 지나가서도 계속 모르고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 세 번째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것까지 포함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범죄한 경우, 어떤 범죄이든지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복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훼손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하여서 속건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로 거기에 20%를 추가적으로 주라 드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하여서 회복된 아니 죄에 의하여서 파괴된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피해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보상하는 의미로 명령된 제사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가 좀 새롭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별 미안한 마음도 없는데 미안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마음도 담지 않은 채 입으로만 가볍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TV 켜면 여러분 사회에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정치인들, 기업가들, 죄 지은 사람들 나와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한번 푹 수그리는 것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갚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가 이것에 대한 인스트럭션, 명령을,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심지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지적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것까지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좋으신 성품,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성품을 악용하고 그분을 악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나는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갚고 보상까지 하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른 정말 거짓말로 가득 찬 성도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속건제 제사의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악한 시도는 구약에 보니까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논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사 속에서도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현대에 보시면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이런 이름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과 성령으로 인한 성화의 삶,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또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입술로만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로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sorry 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갚는 것까지 구약은 명령하고 있는데 20%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 참된 미안함 소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목에 힘을 다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의 삭개오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죠. 예수님께서 마침 그리로 오시고 그 수많은 군중과 인파를 뚫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까지 다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우러러보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쭉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8절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제가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믿고 변화된 사람의 아름다운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20%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하여서 강탈한 것이 있으면 네 배까지 갚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죄짓고 세상에 예수 모른 채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쏘리 한 마음도 없는데 쏘리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복음을, 그 복음의 파워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삭개오 개인의 노력이 아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닌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질러가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들러서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이 또 복잡한 예배와 제사의 규정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짓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쏘리 할 수 있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훼손된 그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사회 가운데에 올바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규정들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구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 이런 예배 시스템, 이런 모습들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우리의 예배의 생활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조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응답받는 방법 네 가지. 기도 응답받는 방법, 복받는 방법,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주 동안 참 이 어려운 지금 지켜지지도 않는 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시며 묵상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주간의 말씀 복잡하다고 해서 오늘날 없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냥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갱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늘 올바른 관계 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예배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